VOA 세계뉴스입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어제 미중교류단체 미국 측 대표단과 만나 양국 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왕 위원은 이날 베이징에서 제이콥 루 미중관계전국위원회 이사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국민들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미중관계전국위원회가 오랫동안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미중관계전국위원회 미중관계의 안정과 우호적 교류를 촉진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한 협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 위원은 대표단에 중미관계의 기초는 민간에 있고 우리는 시종 미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으며 양국 국민들이 우호적으로 지내길 바란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루 이사장 일행은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는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미중관계 전국위원회는 양측의 솔직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 관계를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 위원과 루 이사장 일행의 이날 회동은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했던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어제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관련 당사자들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가 균형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것이 오늘날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의 근본 원인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 특별대표와 루덴코 차관은 이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영내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익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들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진식 접근법과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 원칙을 준수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중국 측과 최근 수년간 한반도에서 미국과 동맹들에 의한 불균형한 군사활동의 전례 없는 증가와 공동핵계획 실행으로 인해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한반도 평화, 안전의 위해 요인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것을 이미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오늘 경제 문제의 정치화가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날 중국 텐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세계경제의 최근 몇 년간 일부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널리 퍼지고 있고 세계를 분열과 심지어 대립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위험방지, 즉 디리스킹 차원에서 핵심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리 총리는 경제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국제산업과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며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리 총리는 최근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EU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위험 방지를 경계하면서 이를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 차별적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는 지난 20일 발표한 새로운 경제안보 전략에서 단일 국가에 대한 경제의존도 감소 노력 등과 관련해 위험 방지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과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 파이살 알 이브라힘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모든 전선에 걸쳐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전방지역 두 곳을 방문한 뒤 돌아오는 열차에서 행한 영상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오늘은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시찰 관련 영상 4개를 공개했으며 시찰은 동부 도네츠크초와 남부 베르단스크 전선을 포함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해 미 국무부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북한의 도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가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 관계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한국 등 동맹과의 긴밀한 관계가 인도태평양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새벽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2도, 최고는 23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핵 무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 국무부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북한의 도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캐나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전쟁 당시를 방불케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외무성의 그 같은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잇따른 도발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 추구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관련 논의의 상태와 관계없이 인도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고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 대신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또는 의도치 않은 긴장 격화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과 함께 오랫동안 실시해온 양자, 삼자 군사훈련은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며 군사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도 최근 한반도 정세가 한국전쟁 당시를 방불케 한다며 핵무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부 대변인은 2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26일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 정치 정세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결 행위들과 수사학적 위협 책동으로 1950년대의 조선전쟁 전열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위력한 자위적 핵 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철저히 보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26일 미국은 핵무기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의 뒷받침을 받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동맹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미국과 한국에 맞서 앞으로 핵무력 강화를 더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양자관계와 삼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이정섭 한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 방위상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가 미한의 대북 적대적 정책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지도자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실은 26일 미한일 3국 정상이 오는 8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검토 중인 특정 일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3국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정찰위성 재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비전 등에 대해서도 세 나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직 조율 중이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자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을 앞으로 워싱턴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가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 관계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은 물론 어떤 국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향후 북한과 바그너 그룹 간의 무기 거래가 어떻게 변할지 전망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ink it's too soon to tell. It's too early to tell how any of the existing Wagner operations or Wagner arrangements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기존 바그너 그룹의 작전이나 계약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작년 말 보병 로켓과 미사일, 포탄을 전달했다며 관련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24종 이상의 무기와 군수품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바그너 그룹이 해체되길 원하며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에서 바그너 그룹의 활동이 중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국가도 러시아를 돕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돕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We'll let the PRC and President Xi speak for himself. We don't want to see any country at all.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어떤 국가도 푸틴 대통령을 지원해 그가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살상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국제 제재에 동참하고 실제로 제재를 이행하는 것을 보고 싶다며 푸틴 대통령이 전쟁 기계를 계속 가동할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의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도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정규군과 함께 참가했던 바그너 용병들은 24일 새벽 반란을 일으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중재로 진격을 멈추고 철수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바그너 그룹 실소유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창립자가 벨라루스로 떠나는 조건으로 반란 혐의 등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서 무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지목된 러시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이 최근 무장 반란을 일으켰지만 북러 무기 거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다만 푸틴의 입지가 약화되면서 러시아의 대북 지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반란 사태가 북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도 이번 사태에 당황했을 것이고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불확실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가 북러 관계에 도전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North Korea was as puzzled by what was going on as the rest of the world was. But I don't think it will necessarily have an impact on North Korean policy.
특히 북한과 러시아 측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 평양과 모스크바가 어떤 합의를 했던 북한이 러시아군에 지원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합의와 조건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클리너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끄는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은 지난 23일 러시아 정규군이 자신들을 향해 대규모 폭격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바그너 그룹 전투원들은 하루 만에 수도 모스크바로부터 약 200km 거리까지 진격하는 등 내전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러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중재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북한은 25일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과 관련해 러시아 지도부가 내리는 임의의 선택과 결정도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를 만나 이번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무장 반란 사건이 러시아 인민의 지향과 의지에 맞게 순조롭게 평정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는 어떤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정부 장악력에 대한 인식이 약화됐고 전략가로서 푸틴에 대한 인식도 약화됐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대러 군사작전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선 경제 지원이나 다른 혜택의 대가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Though there are no indications that there have been any challenges, but certainly weakens the perception of Putin as a strategist.
클링너 연구원은 국제사회에서 친구가 거의 없는 북한에겐 중국이 가장 중요하며 그리고 러시아는 또 다른 친구로서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 담당국장도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여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don't really see any real change there. I mean, Russia still has its own equities and stuff on the Korean Peninsula.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해 아직도 자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자신들도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무기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도 이미 러시아에 손을 내밀어 러시아의 반군 진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제공한 시기는 바그너 측이 러시아 정부를 위해 일할 때였다면서 바그너 그룹의 반란에 북한이 연루된 것이 아니라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가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작년 말 보병 로켓과 미사일, 포탄을 전달했다며 관련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24종 이상의 무기와 군수품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러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되더라도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약화되면 러시아의 대북 지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아태 전략센터의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푸틴을 대신하는 바그너에게 무기를 지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푸틴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at Kim Jong-un was hoping for more support from Russia, and that's why, of course, he provided support weapons to Russia.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푸틴 대통령이 내부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선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에 따른 혜택을 기대했던 것만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의 절대 권력자 푸틴이 내부 무장 반란에 직면한 상황이 김정은에겐 남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은 자신의 신변 안전과 북한 내부의 저항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lways very concerned with his own safety and his own resistance.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군보다 북한 주민들을 더 두려워한다면서 그래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확실한 억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국장도 김정은이 이번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ure, I think that North Korea watches very closely because they have their own concerns.
북한 상황이 충분히 나빠지거나 한반도에 위기가 닥치면 자신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바그너 그룹이 푸틴에게 등을 돌리는 것보다 북한 군부나 일부 군부 세력들이 김 위원장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김정은에겐 여전히 군부가 그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최악의 악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등 동맹과의 긴밀한 관계는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정이라는 이익에 부합한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을 중국이 제기하는 경제적 강압의 피해국으로 지목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26일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 강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We've sought to build on closer ties with Japan.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우리는 일본, 한국, 필리핀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인도가 전략적 방향과 파트너십을 훨씬 더 긴밀히 하기 위한 외교적 구상을 밝힌 것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운영체제를 안정시키고 보호하며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적인 수준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혜택 중 일부는 중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더 큰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점점 더 많은 파트너와 협력하고 작전할 수 있는 현재의 전략적 환경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더욱 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을 거론했습니다.
I'm finding more and more interlocutors, Singapore, the Philippines, India, Japan, South Korea.
싱가포르와 필리핀, 인도, 일본, 한국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상황과 이에 대한 셈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음을 점점 더 많이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이 한 일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캠벨 조정관은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히 중국이 주변국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ut those activities of economic punishment
캠벨 조정관은 영내에서 중국이 호주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호주에게 자행된 중국의 경제적 처벌 활동은 호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과 필리핀, 한국 등에서도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강압 행위를 목격했다면서 우리는 이것이 국가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도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제기하는 도전과 공동 조치 필요성에 대해 동맹과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례 없는 인식을 보여준 최근 주요 7개국 G7 공동성명 결과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직접 소통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강압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모으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공군이 최근 한국, 일본과 함께 알래스카에서 대비 태세를 위한 연합 공중 훈련을 펼쳤습니다. 미군은 이 훈련을 통해 동맹 파트너 간의 상호 운영성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공중전력이 미 알래스카주 일대에서 진행된 연합 공중 훈련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를 통해 전투 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한국의 군산 미 공군기지 주둔 제8전투비행단은 26일 보도자료에서 군산 공군기지 공군은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모의 전투 환경에서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고안된 태평양 공군 주도업 연례훈련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에서 미 육군, 미 공군, 일본 자위대, 한국 공군 장병들과 함께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80전투비행대대, 제80전투세대 비행대의 공군 장병들은 태평양 알래스카 합동훈련장에 7만 7천 평방마일에 걸친 공간에서 대규모 다자 간 통합 전투 훈련을 통해 전술, 기술과 절차를 연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약 2,500명의 병력과 70대의 항공기가 참여한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은 국제적 관여를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8전투비행단은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은 일본 항공자위대와 한국 공군을 포함한 동맹 파트너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은 다양한 훈련 목표에 초점을 맞춘 공동연합과 다자 훈련에 다양한 힘을 통합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지휘관인 마이클 메카시 대령은 보도자료에서 이 훈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합동과 연합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통합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8전투비행단은 이 연례훈련은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의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가 북한 체제 선전 유튜브 채널들을 폐쇄했다고 VOA에 확인했습니다. 한국 당국이 지난주 국내 접속을 차단한 채널들이 대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26일 VOA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북한이 운영하는 체제 선전 유튜브 채널들을 폐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구글이 폐쇄를 확인한 채널은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체제 선전 사이트 송화 채널과 유미의 공간입니다. 지난해 1월과 2월에 각각 개설된 두 채널은 평양에 사는 젊은 여아와 여성을 통해 수영장과 위력시설, 맛집 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 주민들의 삶이 아닌 소수 특권층의 삶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26일 VOA 확인 결과 두 채널 외에도 한국 당국이 앞서 접속을 차단했던 3개 채널 중 하나였던 New DPRK도 폐쇄됐습니다. 해당 채널들은 지난주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정원의 요청으로 국내 접속을 차단했던 사이트입니다. 구글의 IB체 정책 커뮤니케이션 담당 매니저는 구글은 북한 관련 등 적용 가능한 미국의 제재와 무역 준수 법률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고 당사 서비스 약관에 따라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 후 우리 정책에 따라 당사와 공유된 두 개의 채널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매니저는 채널 폐쇄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는 약관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채널들에 대해 경고와 폐쇄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이 규정을 적용했는지 묻는 VOA의 질의에 구글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6일 VOA에 유튜브는 민간 플랫폼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김정은의 허위 정보와 선전을 호스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계정을 개설해 제재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었고 북한 동조자들은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동일한 선전을 유포하는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며 이 모든 건 유튜브가 무엇을 호스팅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정부의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는 이유로 채널을 삭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채널이 실제로 제재를 위반했는지는 해당 국가의 국가 소유 및 통제 여부, 광고 또는 수익화를 통한 정권 수익 창출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해당 채널이 제재를 위반했는지 미국 정부가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는지 또는 실제로 해당 채널을 폐쇄한 이유가 제재 때문인지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앞서 지난 2021년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 계정을 폐쇄한 이유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유튜브는 적용 가능한 모든 제재와 무역 관련법 규정을 따른다면서도 법 규정과의 구체적인 연관 관계나 미국 재무부 대북 제재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3년 반 동안 고립을 자초했던 북한이 대외 개방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가운데 경제와 외교적 다방면에서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토착병화하는 과정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채택한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여러 방면에서 대외 개방에 나서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을 비롯한 경제난 심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혀온 국경 봉쇄 해제의 폭을 더 넓히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월 중국 단둥에서 신우주간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고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지린성 훈춘과 함경북도 원정리간 화물트럭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 지난 20일엔 지린성 난핑과 함경북도 무산간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선 하루 수대의 화물트럭만 제한적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해산, 회령, 대홍단 등 북중 접경 세관들에서 물자 통관을 위한 서류 접수가 재개됐다며 실제 통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육로 개방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5월 말부터 이제 서류 접수를 시작했고요. 원래는 서류가 접수돼서 바로 이제 물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뭐 차에다 싣고 막 대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물자 통관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냥 이제 서류 접수, 서류 뭐 심사하고 뭐 하는 그런 업무만 시작됐다고 해요.
한국의 연합뉴스는 중국 소셜미디어에 원정리 세관의 초소병이 방역복을 착용하지 않고 군복만 입은 채로 근무 중인 사진이 올라왔다며 북한의 대중 국경 개방과 인적 왕래 재개 임박설과 관련한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진 게시자는 신종 코로나 이후 지난 3년간 원정리 세관의 초소병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복을 벗은 적이 없었다며 방역복을 벗은 것은 원정리 통상구역을 본격적으로 재개방할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들의 귀국 조치를 신종 코로나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다시 9월까지 귀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막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3년 반 정도 해외 노동자가 귀국을 못했고요. 보통 북한 노동자들 해외 체류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6년 반 동안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을 못했기 때문에 전원 귀국 명령 내려진 거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2월 달에 이미 귀국 명령이 내려졌다는 전언들이 있었고요. 이게 매달 연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구구절까지는 모두 귀국하라라고 다시 포치 명령이 내려왔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주요 대내 매체들이 연일 하던 전 세계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 집계치 보도나 신종 코로나 사태 특집 프로그램 방영을 지난달 중순부터 하지 않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 매체들이 여전히 방역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을 간헐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며 단둥과 신의주 간 화물트럭과 평양과 베이징 간 여객열차의 운행 재개, 고려항공 운항 재개 등 핵심 조치들이 이루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외교와 스포츠 분야에서의 대외 활동 재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은 북한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경 봉쇄로 외교활동 또한 크게 위축됐던 북한이 미중 패권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중 간 대화 재개 분위기 속에서 중국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반미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양자와 다자 외교 무대에 다시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모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쪽에서 굉장히 자신들의 활동 공간이나 생존 공간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중국하고 긴밀한 소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향후에 LF나 이런 다양한 국제무대에서의 만남 또 양자관계 차원에서도 외교적인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익명을 원한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 발발 전 추진했던 베트남과의 교류 확대 사업을 최근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 재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노동당 제8기 8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 같은 보위 안전기관들을 향해 일심단결 수호 사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북한인권센터장은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반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로 풀이하면서 본격적인 국경 개방을 앞두고 사회 분위기 이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부 통제 강화 측면도 있지만 국경 개방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남한의 보수정부의 공세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북중 국경이 개방될 경우 그간 막혔던 탈북 루트도 다시 열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북한 정권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고문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고문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가 동참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북한 등 세계 각지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해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강제 낙태, 강제 불임과 같은 고문 등 기타 형태의 정부에 의한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이며 비열한 징벌에 대한 믿을 만한 보도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문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문은 언제 어디서나 금지된다며 그것은 불법이고 부도덕하며 우리의 양심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에 나는 모든 형태의 비인도주의적인 대우에 대한 미국의 반대와 고문을 근절하고 고문 생존자들의 치유와 정의를 향한 여정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매일 전 세계인들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끔찍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북한 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시리아도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러시아군이 자행한 끔찍한 잔인함의 증거를 목격했다며 구타와 전기 충격, 모의 처형, 성폭력 등을 나열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내부에서도 구금시설에서 활동고아와 정부 정책, 비판가에 대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시리아에서는 시리아인 수만 명이 여전히 강제 실종돼 고문당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과 행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동일한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외 없이 모든 형태의 고문을 금지하는 이유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또 미국이 계속 전 세계 고문 생존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온 유엔의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의 세계 최대 공여국인 EU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문을 규탄하며 고문 피해자 및 생존자들과 연대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고문에 대한 보편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들이 정치적 반대자와 전쟁 포로 및 구금자, 인권 옹호자 등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고문과 비인도적 행위를 사용하는 것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 추궁과 고문 생존자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이들 피해자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전 세계 피해자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도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김정은 정권에 의해 고문당한 모든 북한 주민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연재자에 따라 정권에 반하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무고한 가족까지 자의적으로 수감되고 유사한 형태의 고문을 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H&NK는 국제사회가 고문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을 북한 인권 정책의 기둥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고문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살인과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대우와 처벌이 이뤄진다며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은 6월 25일 북한과 자유세계에 사는 탈북민들의 기념행사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북한은 미제 반대 투쟁을 외치는 대규모 군중 집회를 개최한 반면 탈북민들은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쟁의 진실을 알리는 정보 유입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출신으로 영국 의회에서 근무하며 인권운동가로도 활동 중인 티모시 유 씨는 25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이날 한국전 영국군 참전용사들과 회동한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백발이 된 노병의 집을 찾아가 어깨 동무하고 찍은 사진과 다른 노병 가족과 식사하는 사진 등입니다. 조 씨는 한국전쟁 당시 영국 등 민주주의 국가의 많은 젊은이가 한국인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며 한국인들은 그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북한 정권은 아이들에게 6.25 한국전쟁이 남한과 동맹의 침공으로 시작됐다고 가르치고 있다면서 슬프게도 북한의 완전한 정보 봉쇄로 인해 아이들은 진실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26일 VOA에 이날 참전용사 2명을 만나 감사를 전했다면서 참전용사와 탈북민은 모두 자유를 위해 싸우고 탈출한 인연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갔을 때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 어린이들이 지금 눈에 선하다고 전쟁 중에서 와서 초콜릿 달라고 했어요. 그게 한마디로 한 집을 눈에 보이는 사랑이었다고 그분들은 얘기해요. 그 자유를 찾아서 내가 거기를 갔었던 거랑 네가 어느 날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게 어쩌면 우리는 둘 다 자유를 위해서 싸운 같은 참전용사라고 나한테 그런 말 했던 분이 있었어요.
역시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연 진검다리 공동대표도 페이스북에 참전용사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서 북한의 6.25 남침전쟁을 생각할 때 유엔군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을 항상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VOA에 북한 정권이 25일 미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계속 그런 거짓말을 배워주다 보니까 북한 사람도 누구나 믿거든요. 근데 밖에 나왔을 때 그 전쟁은 한국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미국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김일성이 스탈린하고 같이 시작했던 거라고 했을 때 그 충격 참 배신감이 그런 배신감은 진짜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분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그 인간으로서의 감정보다는 그 정치적인 그 세뇌적인 감정으로
실제로 북한 관영 매체들은 26일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대규모 군중 집회 시위가 전날 평양시와 각 도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5일 이런 왜곡된 전쟁 역사를 북한 주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20만 장 등을 풍선 20개에 달아 북쪽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적반하장격으로 6.25 전쟁도 미제와 남조선 괴뢰가 도발했다고 인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 자유를 쟁취하게 함은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기념일 일주일여 전엔 탈북민 200여 명이 한국의 국립현충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남북하나재단과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탈북민들은 묘비를 닦고 직접 쓴 손편지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 의원은 26일 VOA에 자유를 지켜준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며 한국의 오늘은 목숨을 바친 많은 분의 헌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이날 봉사에 참여한 탈북민 박종욱 씨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대한민국을 지킨 애국자들과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함을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인 태영호 한국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여러 탈북민 운동가도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전쟁 역사의 진실과 북한 주민들이 전쟁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서 인도주의 위기에 빠져 외부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천만 명이 넘는다고 국제인도주의 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심각한 식량 불안으로 식량 안보 상황이 가장 나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개발 및 지원 단체 개발 이니셔티브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제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국가로 꼽았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과 경제협력 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이래 북한을 비롯해 예멘과 시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1천만 명 이상이 인도주의 위기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과 함께 현재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현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약 1,040만 명으로 조사돼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주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가 각국의 식량 안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IPC 척도에서 심각한 식량 불안에 해당하는 P3 플러스로 분류돼 식량 안보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국가로 평가됐으며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등 관련 정보가 매우 불투명한 국가로 꼽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같은 보고서에서도 인도주의 위기 심각도 지수가 5점 만점에 4점으로 6년 이상 장기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에티오피아와 콩고 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파키스탄, 예멘, 베네수엘라 등 내전이나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 인도적 위기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등 보건 위기, 사회경제적 취약성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장기적인 인도주의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개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데 대해 스웨덴과 스위스 정부는 진전된 언급 없이 북한 복귀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는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에 따른 인도주의 상황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일각에서 북한의 국경 개방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관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 씨는 22일 북한의 국경 개방 징후 여부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즉답하지 않으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스웨덴 측은 평양 주재 외교관들은 지난 2020년 8월 일시적으로 귀국해 스톡홀름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동안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계속 열려 있으며 현지 직원들이 평양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5년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대사관을 연 스웨덴은 그동안 북한의 공관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영사 업무도 대행해왔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앨리스 주북 영국 대사는 지난 15일 영국에서 열린 한 강연을 통해 북한이 국경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전제 속에 이르면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북한이 국경을 개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이와 관련한 BOA의 문의에 북한의 활동 재개 가능성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국경 개방에 관한 뉴스와 보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경을 곧 개방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한 빨리 북한에서의 활동과 상주를 재개하길 원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두고 대북전 사업을 벌여온 스위스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북한 내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유엔 측도 북한의 국경 재개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이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우려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 대변인은 유엔은 북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 수년간 신종 코로나 사태와 기상이변 발생 전에도 주민 수백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주 직원을 포함해 국제기구 인력들이 신속히 북한에 복귀해 물자를 공급하고 2020년부터 중단된 역량 강화 활동 재개를 위해 사업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유엔 측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최소 29개국에서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는 민간업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전 탈취를 위한 공격이 최근 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정보 수집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이 지난 14년간 최소 29개국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벌였다고 미국의 민간 정보 분석 업체 레코디드 퓨처가 밝혔습니다. 레코디드 퓨처는 자체 연구팀인 인식트 그룹이 23일 발간한 북한의 사이버 전략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정부와 관련 업체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지목된 사이버 공격 273건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공격이 자행된 지역은 아시아가 73%로 가장 많았고 북아메리카와 유럽 지역 각각 10%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한국이 65.7%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고 미국이 8.5%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기별로는 2018년까지 연간 25건 이하를 밑돌다가 점점 증가해 2022년엔 75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목적별로는 정보 수집 등 첩보 활동이 약 180건 이상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금전적 동기에 따른 공격은 5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란 및 파괴 활동은 10건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교란과 파괴를 위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역량은 있지만 실제로 이런 공격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주된 표적은 정부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곳 모두 각각 30에서 40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미디어, 금융기관, 국방 관련 기관, 비정부기구 등이 각각 20에서 30건, 핵심 인프라와 교육 관련 기관도 각각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코디드 퓨처의 미치 하자드 연구원은 이날 B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많은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금전적 이익을 위한 활동보다 더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From this report, we found a lot of the activity that they're doing is actually more cyber espionage or information collection focused.
다만 금전적 이익을 위한 위협 활동이 최근 4, 5년 새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의 또 다른 저자인 존 콘드라 연구원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소니 영화사 해킹 등과 같이 과거 언론의 집중을 받았던 유형의 공격은 북한이 수행하는 사이버 공격 중 극히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 threat activity that gets a lot of big media attention or things maybe like the WannaCry ransomware incident or
그러면서 북한의 일상적인 사이버 활동은 정부의 의사 결정이나 국가 안보 관련 군사 기술을 지원하는 정보 수집 등 전통적인 첩보 활동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 기간 공격 활동이 가장 많이 보고된 북한 해킹 조직은 김숙희로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라자루스, APT-3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직에 따라 표적 대상과 공격 목적, 활동 지역 등에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하자드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Different groups kind of have different targets, purposes, and geographic areas.
하자드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김숙희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주로 정부와 비정부 기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벌입니다. 또 라자루스는 다양한 표적을 대상으로 활동하지만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기관에 다소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고 한국 정부는 이달 초 김숙희를 세계 최초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은 앞서 이달 1일 김숙희에 대한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표하면서 김숙희가 기자와 학자, 싱크탱크 연구원, 정부 관계자를 사칭해 표적에게 이메일 등으로 접근해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뒤 무기 개발과 위성기술 등 각종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80년 6월 27일 전 세계 장애인들의 희망의 등불이 된 헬렌 켈러가 미국 남동부 알라바마주에서 태어납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6개월 때부터 말하기 시작했고 생후 12개월 때는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생후 19달을 지나면서 병을 앓게 됐고 그로 인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가 7살 때 평생 스승인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설리번 선생은 헬렌 켈러에게 말할 때 나오는 소리의 진동을 느끼게 함으로써 말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설리번 선생의 도움으로 헬렌 켈러는 20살 때인 1900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 1904년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후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 참정권 운동과 사형 폐지 운동 등을 펼쳤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투철한 정신력으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된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844년 6월 27일 몰몬교를 창시한 조셉 스미스가 살해당합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의 한 마을에서 발발한 종교폭동 와중에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원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갈등이 심한 기독교를 보면서 새로운 교회를 찾다가 꿈에서 천사를 만나게 됐고 천사의 계시를 받아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것이 몰몬교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발견했다는 황금판에 새겨진 예언을 번역한 경전이 몰몬경이고 정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입니다. 초기 몰몬교 교인들은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힌 후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등지를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가 1844년 6월 27일 괴한에게 피습, 살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후계자로 뽑힌 브리검 영이 1846년 몰몬교 교인들을 이끌고 동부를 떠나 서부로 집단 이동을 합니다. 이들 수천 명의 몰몬교 교인들은 험준한 로키 산맥을 넘어 무려 1년 가까운 긴 여정을 끝내고 서부 지역에 도착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유타주의 기원이 됐습니다.